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겠습니다만 금년은 여름이 시작하면서부터 유난히 예년보다 더 덥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진 않고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무슬림 순례객들이 폭염 때문에 1300여 명이나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성경의 더위 이야기가 무척 많습니다. 특히 성경의 지리적 무대인 북아프리카나 중동은 더위가 더 심한 지역이어서 더위와 관련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 보시면 땅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셔서 노아 홍수가 지나간 이후부터 이 지구상에 더위 문제가 생겼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에서는 야곱이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일생을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더위로 인한 삶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신명기 32장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하나로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을 언급한 말씀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더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려운 측면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왕성해지는 것과 같이 삶의 시련이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할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막의 나무는 더위가 심해지면 결국 말라 죽게 되지만 물가에 심긴 나무는 오히려 더 왕성해서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인생의 시련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가뭄과 폭염과 같은 어려운 계절이 삶에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치 물가의 나무처럼 오히려 더 잘 자라고 더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해지게 되어서 시련이 더 깊은 믿음을 만들어주고 역경이 더 좋은 삶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음을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일생은 언제나 넘치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고난의 절망적인 시기를 보냈던 시간이 로마에서의 옥중 생활이었습니다. 그 시기가 대체로 AD 61년에서 65년 사이의 2, 3년간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기간은 악명 높았던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되면 교회를 향한 박해의 주역이 유대인에게서부터 로마 정부로 바뀌던 시기였고 그런 권력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박해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바울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한 삶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신을 통해서 혹독한 로마 옥중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더 깊은 경지에 이르게 되었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초연한 자세를 확보하는 등의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음을 말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이 시기를 신앙이 자라가고 삶이 성숙하는 계기로 삼자라고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의 대표적인 내용이 오늘 읽은 13절 말씀에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자라는 말씀과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신앙 성숙의 기회로 삼자라고 말했을 때 그 신앙의 성숙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본문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바울은 신앙의 성숙이란 자기 사명을 따라 일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고유의 사명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더 기본적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고 하늘 나는 새를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들풀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이름 모를 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존재 이유와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는 각기 고유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직분 다섯 가지가 등장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 등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당시의 직분은 사도였습니다. 사도는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부르심을 받은 열두 제자들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 2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이 사도들에게는 성령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했고 복음 전도의 능력이 공인된 사람들이어야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말씀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 지방에서 전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4장 1절, 3절, 5절 말씀에 두 사도라고 하여 그들을 사도로 칭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4절 말씀에는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했고 7절 말씀에는 모든 사도 앞에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열두 사도 이외에도 사도로 불리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도들은 당시 가장 대표적이고 권위 있는 지도자들로 교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영향력 있는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선지자는 여러 교회를 순행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를 인도하심을 받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거나 아니면은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었는데 훗날이 되면서 점점 부작용이 심해지게 되어서 소멸되는 직분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 말씀에는 안디옥 교회의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로 불렀고 사도행전 21장 9절 말씀에는 빌립의 네 딸이 다 예언하는 사람이었다고 하여서 그들도 선지자의 직분이 있었음을 가르쳐줍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은 교회 보냄을 받고 순회하는 전도자들을 의미했는데 오늘날의 선교사에 비교될 수 있고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집사 빌립을 전도자 빌립이라고 불렀던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목사는 한 지역의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였고 교사는 교리를 설명하는 신학자였습니다. 대체로 선지자, 교사, 목사의 직책은 한 사람이 중복해서 겸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는 제도가 확정되기 전이었고 사도들마다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을 임명하여 일꾼 삼았기 때문에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도 않고 현재 직분 명칭과 다른 내용일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역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매우 선명했고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사역자들 세우신 목적을 12절에 보시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각기 직분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해서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그들의 사명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란 이런 목적에 충실한 사명감 있는 삶을 사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물론 선명한 신앙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임하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어려운 시험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내부적인 갈등과 다른 성도들과의 충돌이 생길 때입니다. 외부의 박해가 있을 때는 오히려 그 자체를 사탄의 시험으로 간주하면서 강력하게 한 마음으로 대응하게 되지만 내부의 불협화음은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저런 직분을 열거하고 설명하고 사명 다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앞서서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한몸 될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호소합니다. 서로 용납함이란 타자에 대한 용서와 포용을 의미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은 모든 생각을 교회 중심으로 하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생각과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또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결코 나쁜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모든 공동체는 끝에 가면 결국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다른 생각들을 존중하고 이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이끄셨음을 인정하여 서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어디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는 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서로를 부정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비열한 소리가 너무 강하게 들리고 온 나라에 가득합니다. 이런 상태는 결코 내일을 희망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하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된다는 사명감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명감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명을 다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이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성숙한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 지성이 수반되는 신앙임을 가르쳐 줍니다. 흔히 말하기를 신앙이란 세상의 논리나 사람의 생각에 종속되거나 갇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 이론의 초월성이 기독교 신앙이 몰지성적이거나 반지성의 경향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결국 인격이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2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에서부터 새 사람이 되라고 말하여서 변화되고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인격이란 지성과 감정과 의지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근본이 지성에 있습니다. 때문에 신앙의 성숙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성적인 자기 성찰과 세상을 바라보는 탐구입니다. 신앙의 출발도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에 따라서 시작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의 성숙도 지성적인 노력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차원을 넘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신앙 가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스스로 우리의 논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지성적인 요소가 구비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규정했습니다. 이 변증이라는 말에서부터 변증학, 변증가라고 하는 아폴로게라는 단어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 변증가들은 주로 AD 150년에서부터 200년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던 교회 안의 학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삼중고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부로부터의 박해, 이교도로부터의 공격, 그리고 내부의 이단 출현 등이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의 오해와 박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논리적으로 정부를 설득해야 될 과제가 생겼습니다. 이교 철학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대해서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조롱에 대하여 체계적인 반박이 필요했습니다. 교회 내부에 생긴 이단들에 대해서도 신학적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등장한 기독교 논객들을 일명 변증가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기독교 논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반대에 대한 대응 논리 전개로 당시 사회를 향하여 복음을 체계적인 논리로 설명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런 지성적인 노력이 교회에 대한 변호로 이어지면서 기독교 지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게 되었고 교회는 내부적으로 교리를 확정하는 등의 역사적인 결과로 이어져 갔습니다. 2세기의 교회를 제도했던 오리게는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독서를 근본 임무로 가르쳤습니다. 이 거룩한 독서인 성경 읽는 이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인식의 성화, 지성의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도 뷔텐베르크 대학 중심에서부터 출발했고 칼뱅의 개혁 역시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연구기관이 함께했다는 것 등의 역사는 학문적인 노력이 신앙 논리의 대중화로 이어졌고 이것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결과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역사는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일관된 일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한 것이나 구약의 종교개혁 운동들이 율법 말씀을 읽으면서부터 진행된 것도 지성적인 노력의 결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탄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성적인 요소를 강조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측면은 철저하게 신앙 논리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 논리를 교회에 적용시킬 수도 없고 국가 조직의 정치적 통치 논리를 교회에 접목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 논리는 신앙의 논리이고 거룩함을 우선하는 원리이고 섬김을 실천하는 논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성장하는 것보다 더 성결해지기를 먼저 추구해야 되고 부유함을 원하고 즐기기보다는 더 잘 섬기기를 목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세상과 소통 가능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 좀 더 심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교회의 견해를 물어보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우리를 비지성적으로 보거나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결코 이론으로 다 설명되진 않지만 반지성으로 여겨지게 되면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세상에 대한 건강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성적 요소가 기독교의 전부는 결코 아니지만 지성적 요소가 누락되면 기복적 종교로 전락하게 되고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도덕적 지위를 스스로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세상을 설득해낼 수 있는 논리적인 신앙의 능력을 구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여러 분야에서 확장되어 가야 하는데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설명하면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다 하셨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설득해낼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능력이 구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성숙한 신앙인이라 일컬어지는 축복이 함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 가르쳐주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신앙의 성숙함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성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지만 지성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식을 공급하는 곳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아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구하고 그마저도 우리의 영적인 지식은 온전치도 않습니다. 때문에 그나마 우리의 지식이 성숙한 신앙으로 이어지려면 이 지성의 실천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는 진리를 분별하고 깨닫는 일이 필요하지만 더 완전으로 나아가려면 진리의 실천이 필수적이어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참된 것을 한다는 말씀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실천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랑으로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 바울의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중심의 선교를 펼쳐나갔던 바울 지지자들과 늘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이번에야말로 바울 부재의 상황에서 자신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바울 진영을 능가해 보자는 생각으로 맹렬하게 활동하게 되었는데 바울은 이것을 보고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실천이 아니고 사랑하는 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실천이란 동기도 방법도 능력도 모두 진리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어야 옳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그들이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다툼이라는 말을 에리데이아스라는 말은 사건이라는 말인 에리토세스부터 온 말입니다. 사건이란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경쟁과 다툼으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다툼으로 전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복음만 전해지는 것이니 상관없다고 혼쾌하게 수용했지만 그런 자세가 정도는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세속적인 경쟁심이나 특유와 분쟁으로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 역사에서는 모든 선한 명분이 있는 일들 중에 가짜들이 틈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칼라일은 애국이란 이름처럼 많은 도적의 은폐처는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외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구호로 자신들의 욕망과 사적 이기심을 감추고 있음을 모두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를 매우 괴롭히는 사람들도 교회를 위하여라는 그럴듯한 궤변과 명분으로 자신들의 아집과 과오를 합리화하거나 자기 죄를 은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진리에서 어긋난 것을 주장하고 교회를 해치는 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 진리를 따라하는 일들이 아니고 사랑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공자간 말 가운데 공에 사가 혼합되면 그 공이 더러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교회 일꾼들의 생각에 사적 이익이 개입되면 그는 복음의 방해꾼이 되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오염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며 오염되지 않는 순전한 마음과 생각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열정은 너무나 고귀한 것이지만 그 열정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는 순수한 것이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도 지나가고 우리 인생도 지나가지만 진리는 불변하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뿌려야 하고 오직 예수 뿌려야 합니다. 주님의 뜻만을 따른 순전한 실천으로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이를 통해 세상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 이론이 생활이 되는 성육신 삶의 실천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에 충실하여 교회를 지키고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어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지식과 지성을 바르게 실천함으로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순전한 믿음의 길을 세상 끝날까지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행전에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더 힘든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더 성장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삶을 부요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